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8장을 다 읽지 않고 한절 한절씩 읽어나 하겠습니다. 오늘 2절까지 먼저 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전해가지고 그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개구리로 친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개구리의 재앙을 우리에게 아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굽 바로에게 개구리로 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내보낸 목적은 뭐죠? 오늘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내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섬긴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그 땅에서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를 치겠다 하는 거죠. 자, 개구리를 어떻게 칠까요? 개구리를 잡아서 던지는다? 어떻게 하는가? 개구리로 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그러면 여러분들 참 이 개구리란 이거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죠. 이 개구리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구리가 훔짝훔짝 된다. 개구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개구리를 이 쌀물 때는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가서 절대 못 삶아요. 개구리를 삶으려면 우선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을 서서히 데우죠. 그럼 물이 따끈따끈해져도 개구리는 튀질 않아요. 왜냐면 와, 물이 조금 따뜻해졌구나. 그럼 계속 물이 조금씩 데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뜨거워지면 그냥 그대로 삶아집니다. 튀어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개구리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구리들은 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시겠다 했는데, 자, 어떤 재앙을 내리실까? 3절하고, 우리가 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이고, 이 말씀을 보니까 뭐 네 하는데 보니까 이 네는 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온통 모든 곳에 개구리를 지금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이 개구리는 어디서 날까요? 예, 나일강 하수에서 나와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 이 기후를 보면 6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6월서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우기가 되어가지고 막 범람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이 넘쳐나가지고 이 강가에 보면은 물이 좀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것도 이런 충족토들이 생기죠. 그럼 거기에서 12월 달에, 우리로 말하면 12월은 겨울인데, 거기는 겨울이 아니죠. 그러니까 12월 달쯤 되면은 거기에서 개구리 떼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지. 바로 이 개구리 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그래가지고 개구리 떼들이 왕궁에도 임금님의 침실에 침대 위에 그릇에 뭐 온통 개구리들이 막 그냥 길바닥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다음 5절에서 한번 또 우리가 읽어봅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밀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야,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를 내렸죠. 아론이 이제 그대로 해서 팔을 벌리고 지팡이로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에 있던 개구리들이 전부 올라와서 온통 뛰었고 온 나라가 전부 개구리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죠, 우리가?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거죠. 그걸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 7절에 했어요. 7장에서 배웠는데 오늘은 바로 두 번째 개구리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부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개구리들이 막 들어오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대단한 기적인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요. 7절 읽어보고 시작. 순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 왕이 자기네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이 술객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뭐 요술을 부렸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개구리한테 최면을 걸어서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했는지 아니면은 이미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다 올라온 것을 괜히 또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 발전해서 이제 온통 개구리들이 온 나라를 덮게 되니까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의 그 리액션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서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개구리가 너무 이렇게 골짜발지니까 내가 이 사람들 보내겠다. 그래서 제사 지내도록 할 테니까 나하고 우리 모든 나라에서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끌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낼 테니까 언제까지 이걸 보내면 되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물은 거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언제까지 없을까요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내일까지 없어요. 왜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왜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온 애굽 땅에 왕궁의 그릇에 뭐 온통 할 것 없이 전부 개구리 때가 지금 막 지쳐서 갈려있는데, 없애달라 그러면서, 당장 없애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내일 없애라. 내일까지. 이랬어요. 이 성경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뭐 바로가 하루만 한번 참아봐야지 이랬는지. 여기서 내일이라는 말은 빨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일이라 했는지.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모세보고 없애라고 했지만 모세가 금방 혹시 못 없애면 어떡하나 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실력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을 의심을 하고 내일까지는 저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시간 말미를 주면서 혹시 그 사이에라도 어떻게 이 개구리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내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일강으로 전부 계급을 다 보내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12절 이제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대로 이제 없앱니다. 그래서 모든 개구리들이 집에서부터 다 나와서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게 되니까 그 죽은 개구리들을 다 모아서 개구리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는 생각이 곳곳에 개구리 떼들이 아마 죽은 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쌓아서. 그러니까 막 악취가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개구리가 있었을 때도 힘들었지만은 이제 악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을까? 징계를 드렸는데 왜 개구리 말고 좀 뭐 이렇게 여기서 개구리는 좀 두꺼비처럼 좀 큰 그런 개구리를 말하는데 왜 개구리를 보냈을까? 네? 왜 개구리를 재앙에 걸러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는 나일강이 애굽 이 사람들의 젖줄이고 가장 중요한 강이고 생명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화와 문명과 그들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강을 그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곳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개구리는 왜 했을까? 개구리, 이 애굽의, 우리가 이 역사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의 얼굴 모양을 가지고 본뜬 여신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헤케트라고 합니다. 헤카라고도 하고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을 섬겼어요. 왜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섬겼는가 하면은 나일강에서 이렇게 범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2월 달쯤에 개구리 떼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풍요의 신이다. 왜냐면 개구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풍요의 신이다. 그리고 개구리는 그렇게 번식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다산 출산의 신이다. 이런 걸로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겼어요. 그래서 개구리 얼굴 모양으로 해서 여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개구리를 공격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개구리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얻는다. 너희들이 개구리를 통해서 출산의 축복을 인구의 증가, 백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가 너의 신이 아니라는 여호와가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거꾸로 개구리가 만약 풍요로 넉넉함 아주 풍성함을 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개구리를 내가 개구리 때로 너희들한테 한번 마음껏 줘볼 테니까 거기서 풍요를 누려봐. 그러니까 개구리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만 사실 우리가 풍성함, 풍요로움이 넘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개구리 신을 갖다 그렇게 잔뜩 막 보내놓으니까 너무 넘치니까 그게 재앙이 돼버려.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개구리 떼가 나중에 죽고 나서 시체가 쌓이고 악취가 나니까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세상이 쫓아가는 풍족함, 넉넉함, 세상에서 찾는 추구하는 그런 꿈들은 이렇게 악취나 더러운 것밖에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신이고 개구리 이것은 내가 다스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잘 받들고 숭배하는 이 풍요로운 신, 그리고 출산을 도우는 이 개구리 신이 여호와 앞에서 무참하게 저렇게 깨어지고, 그것이 우리 앞에서 신체로 뒹굴거려서 쌓이니까 골치만 아픈 거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개구리 신을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는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보내달라고 쫓아다니고 나서 모세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요, 숨을 통해서 이제 숨통이 조금 트여서 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완강해져서 이 재앙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그들의 잘못된 신에 대한 생각을 이제 깨우쳐주면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애굽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깨우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세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예? 이. 예. 예. 여기 이 이렇게 가지고 이가 어느 이가 이건지 이건지 헷갈리는데 이를 만든다. 자, 세 번째 이 재앙을 만드는데 세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이들이 뒤급해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 원문에 보면 꼭 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뜻을 가만히 보니까 목이 벌레를 무는, 저 사람을 무는 조금 큰 목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빈대다, 빈대. 우리 베드버그 빈대라고 하잖아요. 빈대다. 또 어떤 건 그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곤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 모양이나 이 증세로 봐서는 모기가 맞지 않겠나. 좀 이제 살인모기처럼 깨물어내는 이런 모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온 땅에 모기를 보내시, 이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뭘로 만드셨어요? 뭐를?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했던 건 나일 강에서 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로 문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티끌을, 그거를 지팡이로 치니까 그 티끌이 전부 이가 되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그러면 티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부들이. 성경 말씀해 보면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그러면 티끌이 있나요? 그럼 뭐가 됐어요? 그럼 이 말은 좀 이제 의미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가 생겼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성경 말씀 이렇게 했고, 아, 이때는 티끌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 충성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모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런 기적들은 애굽 나라의 순례객들이 할 수가 있었어요. 모양을 비슷하게. 근데 드디어 세 번째서부터 나오는 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순례객들이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있던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티끌을 이로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사실.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티끌, 우리가 마술 보면은 뭐 이렇게 보자기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종이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다 보면 비둘기가 탁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건 마술기가 속히는 것이지 종이로 비둘기를 만드는 마술 같은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매일 비둘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마술 속이는 건데 바로 이 순객들은 티끌로 일을 만들 수 없어요. 뭘 다른 걸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손을 드는 것이죠. 순객들이 여기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술로, 순객으로, 그래서 어떤 술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2절에서 그걸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포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은 그렇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 나라의 순객들이 박수나 우리 박사들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면 포기를 해야 될 텐데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 우리 백성은 우리 순객도 못해 하니까 더 강팍해져가지고 더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끝까지 마둥마둥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 버려요. 안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멋대로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늘 얘기하기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장 약한 그 상태가 하나님의 가장 강함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이죠.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지. 그럼 내가 못하니까 뭔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루어졌다. 그럼 누가 한 거지? 우리 조상님이 한 건가요? 우리 옆집이 한 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 우리가 이 모기의 이적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은 그렇게 됐고, 자, 네 번째 재앙은 뭘까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은 20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네 번째 이제 재앙은 드디어 파리떼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일강의 비.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뭐요? 파리. 다섯 번째는
생죽의 죽음.
다 다섯 가지. 아, 성경 우리가 아직 안 나와. 9장에 보면 악질, 그 다음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10개인데, 전부 여러분, 이 10개의 재앙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넷째 재앙을 할 때, 셋째 재앙인 이의 습격을 보면, 16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바로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보니까 바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재앙을 내리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은 말씀이 너무 그냥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은 재앙이 10개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을 그룹으로 세 개 묶을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날강의 피와 개구리와 그 다음에 이 이에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날강의 피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 요 오늘 이 네 번째처럼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거 볼까요? 7장 14절 15절 해볼까요? 자, 7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재앙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1번 했던 재앙, 4번 했던 재앙, 그 다음에 여기 7번 했던 재앙은 똑같이 다 아침에 바로 앞에 서서 내는 거예요. 전부 나중에 9장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그 두 번째 각 그룹에 셋씩 묶었을 때 두 번째 거는 그냥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제일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가 없어요. 미리 예고를 하고 너 이런 징계를 너 말 안 들어. 우리 백성들 내보내라.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다.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을 내린다. 이런 경고가 없이 아까 이의 경고를 보면 16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 지팡이로 티끌을 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지금 이의 재앙이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내면서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경고를 하실 게 아니라 바로 때린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징조가 보이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듣게 되면 못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우리를 갖다 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믿음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10개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이 징조를 보면 그런 것이에요. 1번, 4번, 7번 요거는 꼭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 바로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가 물가로 나오면 날강에 나와서 아침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해라. 그럼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가 경고를 내리면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또 나온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란 깨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 큰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번째가 이게 파리떼 소동인데 자, 파리떼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번 파리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들은 개구리 소동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본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개구리 떼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는 파리떼가 달라붙도록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지역에는 파리떼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너희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차별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정말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말, 이 구별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구별이라는 말은 구원을 한다, 구속을 한다. 드디어 온 땅에 파리떼가 덤비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어떠한 파리떼도 안 오게 한다. 이게 구별이라는 말이 바로 구원을 시키게 한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순서히 나타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지키죠.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무리들은 죽어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너무 잔인하고 성을 어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가지고 여리고 정복을 할 때 보면 여리고 성에 모든 재물 일병 성을 다 불태워라. 남자 여자 어른 할 것 없이 애까지도 짐승들까지 다 불태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참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해서 내 백성인 경우에는 자기 아들 주기까지 사랑하는 철저한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모르고 인간의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인데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바로 누구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을 가다 개미를 봐요. 그럼 개미들은 우리한테 밟히면 죽죠. 근데 개미들이 막 노는데 장난삼아 우리가 헐떡 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개미와 사람은 그만큼 천지 차 이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시면은 수많은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존귀롭게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존귀롭게 만들어졌다 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는 형상 닮았다. 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벗어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 이 8장에서 바로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있어요. 전혀 아니라는 그. 그래서 세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구별하고 구원한 백성의 사랑을 쏟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끝에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그 다음에 25절부터의 말씀은 8일 때의 이 재앙 속에서 드디어 이 바로가 굴복을 하고 타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어떤 기적 세 가지를 했어도 이 바로를 숙이질 않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는 더 건강해졌다. 이의 재앙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더 완강해졌다는 건데, 이 네 번째 8일 때가 되면 이걸 하니까 8일 때 그냥 온통 됩니다. 이게 뭐 눈에, 여기서 말은 8일인데 꼭 8일은 아닙니다. 8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으로 코로 귀로 막 들어가고 8일 때가 여러분 한 100마리만 지금 이 안에 있다 해도 굉장할 텐데 셀 수도 8일 때가 아니라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가 포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걸 포기를 하면서 양보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 희생을 드려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25절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지금 모세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뭡니까? 광야에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게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너희 이 사람들 너희를 내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는데 그 예배가 애굽 땅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바로 그걸 제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면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요. 갈 필요 뭐 있냐? 여기서 예배, 너희들 예배 하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바로 26절에 대답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이 바로의 이 말에 여러분들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의 이 힘, 세상의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를 잡은 그 세력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세상의 세 속에서, 죄악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죄악. 압박에 있는 죄악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신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갈 필요가 뭐 있냐? 여기서 드리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을 원하세요. 달라지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달라지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렇게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쪽 발은 세상에다 놓고 한쪽 발은 그리스도 안에다 놓고 그리고 사는 거지. 그리고 마치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도 즐기고 또 이것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 이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맞아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냐. 이 안에서 그냥 제사 드리잖아요. 드리자.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없어져. 출애굽이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 땅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에서 구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할 일 다 하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핑계는 좋은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가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은 소나 양을 숭배하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분개할 것이고 그럼 돌을 쳐서 우리를 죽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겠느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나 신앙생활이 세상의 세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어떤 우려하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로 만들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이 성,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뭐 괜찮게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점잖고 아주 고귀하게 생겼다는 이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룩, 이 성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뭐냐? 거룩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이 말은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킨 것이. 그러니까 파리 때를 통해서 고생 땅을 못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구별을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이 땅에서. 갔다 가면 우리는 여기 줄을 보세요. 이 땅에서라고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너의 희생자를 들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27절에 뭐래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그것을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여기서 사흘 길쯤 가는 광야. 지금 고센 땅에서 사흘 길을 사흘 동안 이렇게 걸어서 가면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면 도착하는 것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이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광야에 사흘 길을. 그런데 바로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데 바로는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좋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이 세상에서 바로가 제시하는 또 타협점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아까는 뭐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가? 그래, 신앙생활 너 열심히 할래? 잘하겠다고? 오케이. 미치지는 마라. 너무 신앙생활 깊이 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너무 많죠.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 하, 무슨, 네가 혼자 세상 다 책임져.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적당한 타협이 필요한 거야. 너 그래, 주일날 매번 안 빠질 필요가 없어. 너 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너 신앙생활에서 성경 그렇게 읽을 필요 뭐 있어? 독도형제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안 해도 되잖아. 좀 안 한 듯 무슨 일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상에 야 맹신이야 맹신. 그렇게 미치지 마라. 지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물론 내용적으로는 바로에게 의도는 이게 멀리 좀 가까이 가면은 군대 보내가지고 도로 잡아올 수도 있고 이런 노림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탈출하는 걸, 이 해방되는 걸 막고 싶은 의도가 있죠, 사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세상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들을,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 듣습니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꼭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지켜야 되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희생제사 드려. 어디는 하나님이 안 계셔. 네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아니야.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너 어디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하더라도 너 너무 미쳐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런 말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유혹을 하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우리가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이 네 번째 제안에 이런 숨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런 말씀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을 이루듯이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과거 옛 모습에서 옛사람에서 단절하고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옮겨지길 바라고 옮겨진 상태에서 구별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예요. 네 번째 재앙 파리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내가 너희를 분리하고 나누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 사람도 아니라 너희는 바로의 권력에 고개를 숙여서도 안 되고 세상이 추구한 그 가치에 붙잡혀가지고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땅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적당하게 조금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모션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완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대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다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 네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의 합정적으로 못 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죄된 그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할 때 이러한 장애들을 세상에서 마냥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는 출애굽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바로의 말처럼 세상의 권력을 잡은 바로는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유혹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세워진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